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 믿습니다. 우리와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 주실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말씀으로부터도 예외 없이 교훈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잘 깨닫고 깨닫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기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에스라서를 공부했는데 그때 배운 진리 가운데 중요한 진리들을 오늘부터 몇 차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1절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고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즉위한 해의 원년이라는 표현, 그 의미는 왕이 즉위했다, 즉위한 해라는 말입니다. 한동안 중동지방을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은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바벨론 제국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접수함으로써 방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된 첫 번째 해라는 말입니다. 538년을 가리킵니다. 물론 5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1945년 해방됐던 때를 잊는 사람 없습니다. 1950년 6.25 동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누구나 538년 기억합니다. 선조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전국적으로 포로 귀환령을 선포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와서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도 된다는 칙령을 선포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간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이것이 선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너희들 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 귀환령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일부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중수하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100%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령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결정과 의지와 그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많은 역사책들이 중복적으로 증거하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고레스가 쓴 글이 이 조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에스라서 기자는 달리 기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니라. 이 말씀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은 당시 페르시아 역사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명실상부한 제왕이 된 538년에 바사 제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전령들을 보내서 말로 선포하고 또한 그 다음에는 글을 써서 보내서 알렸다. 구두로 문서로 그 얘기는 확실히 선포했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세상의 역사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기자는 고레스가 포고령을 내렸다는 사실 기록하면서 다른 중요한 진리를 삽입시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합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죽었다 깨도 없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휘저으심에 합니다. 휘저으심에 stir up 했다고 합니다. 자극시키심에 흥분시키심에 이 포고령은 고레스가 내렸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여호와셨다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물론 자신의 지혜와 결정을 따라 행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해석하지만 사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그의 결정과 의지를 움직이신 분은 여호와셨다는 말입니다. 에스라서 기자가 이 말을 덧붙인 것은 모든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왜 어떤 구체적인 목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가?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서 29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나의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동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노예 생활 70년 동안 한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 너희는 그곳에서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고 또 사위와 며느리를 취하고 그곳 성읍의 평안을 빌면서 그곳에서 한동안 거하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영원히 거할 때는 못 되고 너희는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에스라서 기자가 이어서 고레스가 공포한 포고령의 내용을 2절에서 밝힙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우리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를 경외한 왕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 어드바이저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라고. 물론 다른 나라로 귀환하는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는 다른 나라 신들을 높이는 말을 거기서 해줬을 겁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상궁전에 좌정하고 계셔서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온 세상을 제패하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당시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 같이 다신론자였기 때문에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똑같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자신의 주신으로 모시고 그 이외에 다른 많은 신들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땅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폭풍의 신, 전쟁의 신, 오만 잡신들 다 섬겼습니다.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많은 신전에다 다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들의 보호하심을 받겠지 했던 겁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높인 것, 외교상의 관례, 그리고 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 말씀이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만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Let him go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et him. 여기 let이라는 표현이 쓰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허락입니다. 여기서는 허락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유다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나라 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허락한다. 가기 원하는 자들은 다 올라가라.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신들을 인정해주고 이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고레스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모든 민족이 자신의 신들을 믿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신들을 섬길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락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통치를 잘 따를 것을 희망했던 것 뿐입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 왕들이 폈던 철권 정치, 이거는 늘 반역을 일으키고 늘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왕들이 죽고 했는데 유화 정책을 피는 것이 훨씬 궁극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왕국 때 끌려와서 유배 생활하던 모든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자신의 신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받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신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주라. 이것도 칙령으로 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서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모든 사람들은 다 귀환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에서 쓸 기물들, 보물, 짐승, 기타 예물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7, 8절을 보면 고레스 왕 자신도 자신의 몫을 했다. 이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갖고 온 그러한 많은 기물들 이거 다 꺼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가져가라고. 이들에게 꽤 상당한 양의 금과 은과 기명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같이 묵상하고 가슴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역사는 두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쓰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 태초부터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큰 긴 도도한 역사가 있고 유한한 인간이 쓰는 짧은 작은 역사가 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들이 쓰이는 눈에 보이는 짧은 역사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밖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큰 역사, 긴 시종일관한 역사, 이것을 보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짝이 없고 무능력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주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시라도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다 집어먹고 다니고 건강하게 또 많이 잠을 자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쓰는 역사는 대단히 짧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결점이 많습니다. 당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100% 그의 외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과 바벨론의 왕들은 반역하는 민족들을 특별히 왕족과 귀족과 장인들과 기타 지도층들을 모두 다른 나라로 잡아가고 왕궁과 신전들을 다 불지르고 성벽들을 다 훼파시켜서 중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시킴으로써 다시 재기하거나 반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원한 통치와 번영과 안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리고 그를 이은 다른 페르시아 왕들은 대부분 자신의 속국들에게 어느 정도 자주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줌으로써 그들의 지속적인 충성을 얻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이 유화정책 때문에 고레스는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차별 없이 모두 본국으로 송환시켰습니다. 그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유다 백성들에게만 성전을 재건축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칙령 제일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신들로 하여금 내가 사는 날 동안 매일 나와 나의 자손들 후대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너희 각 신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 아들들 그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고레스가 포로 귀환령 내려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전 재건축한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100% 고레스의 외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목적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관련되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나의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리라. 51장을 보면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을 인하여 보수하시는 것이라.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시키셔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꽉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누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여기 메대의 여러 왕들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메대의 여러 왕 가운데 하나가 고레스 왕입니다. 이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자신의 백성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셨지만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시고 수백만 명 죽게 하시고 그리고 끌려가게 하셨지만은 그 바벨론 군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을 인하여 보수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방인 왕인데 이스라엘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든 왕인데 그는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고 이방인 왕이 오히려 목자라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다 훼파됐는데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세움을 얻으리라. 성전의 지대를 놓게 하시리라. 이거 다 예언된 일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원수 나라의 왕을 본인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성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분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얘기.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이걸 가리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주신다는 얘기. 그러므로써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모든 나라 왕들의 허리를 풀게 하며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높이고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의 왕이 되는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주리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하고 당시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고 그가 포로 귀환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무 값 없이 놓아주고 그뿐 아니라 금과 은과 기명을 풍성히 주어서 보낸 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건하게 한 것은 100%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과 능력에 따라서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뜻과 능력도 사용하셔서 인간의 뜻입니다.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 이전에 아수르 왕도 사용하셨고 바벨론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모두 자신의 악한 뜻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징벌하신 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 사용하신 겁니다. 인간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주 만물의 운행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쓰고 계신 역사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조차도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욥기 37장을 보면은 땅에 눈과 비가 내리고 얼음이 얼고 번개가 치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풀이 자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해가 뜨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질학자, 기상학자, 식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자연의 원칙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원칙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100% 재수인데, 운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작정하신 것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거의 대부분의 일들 100%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100% 또한 피조물이 일으키신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이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았다 하는 논리는 성경의 논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원인이 다르다고 그 뒤에 숨어있는 원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무지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쓰는 인간의 역사, 거기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상식과 논리와 경험 이거를 다 주셔서 세상에 그걸로 살게 하신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내가 잘 살지 못하는데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역사에 많은 것은 인간에 쓰는 역사이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세상에서 못 사느냐 하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지 않든지 진실하지 않든지 충성스럽지 않든지 뭐 원인이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경제가 나쁘기 때문인지 하필이면 내가 재주가 있는 것들 지금 이 경제에서는 필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인지 하여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는 것도 무대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나라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거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욥기 12편을 보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이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아니 일용할 양식은 누구나 일을 해서 버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우리는 건강한 두 사람이 만나면은 젊은 사람이 만나면은 자녀를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시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이 본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느냐? 그 앞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 개개인의 역사까지 다 쓰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백성으로 기껏 산 후에 사울과 같이 또 유다와 같이 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와 인간이 쓰는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종일관하게 쓰시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성경 66권에 자세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우리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 인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당분간이지만 임금인 사단 마귀가 제시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이것을 조금이라도 누리면은 무언가 세상에서 하나 이룬 것 같아갖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걸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줄 때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아우성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매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도한 역사가 있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잠깐만 띄고 나면 우리가 쓰는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별개로 노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쓰는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긴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메타 내러티브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러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수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을 꿰뚫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 정리하는 그 메타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파악하고 나도 하나님의 그 메타 내러티브의 일부가 돼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 가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 직장의 이야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 2000년 후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신 역사, 그 다음에 역사서를 통해서 쓰신 역사, 선지서를 통해서 쓰신 역사, 시가서를 통해서 시종일관하게 이루시는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쓰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쓰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쓰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쓰고 계신 역사, 언제까지? 세상 종말까지 계속 쓰실 역사, 우리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의 일부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책을 딱 펼치실 때 저희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서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에스라서 여기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누구 자손 누구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거를 쓰시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쓸데없이 여기실 자입니다. 왜? 우리 세계 백과대전에는 한 사람도 이름 올라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우리 이름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 케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책에는 우리 이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우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 쓰는 역사가 하나님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 좌비 어떻게 될까? 좌비 있는가? 또 영주권 어떻게 받는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자국 무역 보호 정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경제가 미국 경제가 이거 요동을 많이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미국에서 좌합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워싱턴에서 무슨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다가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기뻐했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려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역사 그거를 보면서 근시하고 안적으로 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의 경제, 미국의 이민 정책 왕인 트럼프가 담당하지만은 그 왕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봐야 되는 진리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얼굴이 왜 그렇게 기쁘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맑고 밝고 명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를 못하는가?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시민의 광채를 바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일날만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머지 일주일 살 때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보스를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어이구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고 계신데 인간이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버라이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가시는데 왜 그거를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갑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 안으로 가득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모르게 주여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Ye of little faith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You of little faith 너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지금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왜 근심 걱정하냐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왕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을 하십니까? 요셉에 관한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감옥에 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요셉의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쫙 얘기하고 난 후에 영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네 눈을 고정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고정하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눈을 고정하라. 이게 한 눈은 거기, 한 눈은 여기. 그랬을 때 맹수가 풀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창 들고 가면서 우리를 찍어 죽이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은 소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자신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 구원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라 그러면 주님께서 같이 짐을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로 부른 자 죽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 당해도 감사, 저런 일 당해도 감사, 복음송에서 노래하듯이 그저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사단이 와서 어떻게 범접하지를 못합니다. 와서 좀 쑤시면은 불평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는 없다. 운이라는 것도 없다. 또 정반대로 운명주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은 이렇게 살 것으로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진리 가운데 아주 단순한 진리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진리와 연결된 다른 큰 진리들을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너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으니 평생 이렇게 살아라.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일부만을 잘못 봤을 때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것으로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인데 너는 감히 토기된 자가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거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반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지금 한나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게 하시고 저렇게 바꾸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바꾸게 하신다고 하는가?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론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 이들을 마음대로 세우시고 폐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 하는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낳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자들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건 유대 어디에 살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유대까지 전해야 되고 은혜 주시면 사마리아까지 전해야 되고 은혜 주시면 안디옥, 이디오피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보스들, 우리의 보스들의 마음도 움직이면서 가신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으시건 아무 상관없이 주님에게 눈을 딱 고정하고 믿음을 지키던 선진들에게 눈을 고정하고 연약한 무릎 펴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기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되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누리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순한 진리지만은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사운데 이제는 원시안적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영역,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늘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또 인재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기독교 4천년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하게 보여주시는 이야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하세월 세상에서 살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떠나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예비하고 또한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데서부터가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나의 가족서부터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 가까운 직장 동료들서부터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영역이지만은 지상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뵙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